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그 사전적인 의미는 대탈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숫자로 생각을 하면 틀림없는 대탈출, 대이동이지만 원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를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 무엇 밖으로를 뜻하는 엑스라는 단어와 길을 뜻하는 호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길 밖의 길입니다. 불교와 같은 자력 종교의 길을 길 없는 길, 자기가 그 길을 찾아야 되는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의 길, 인간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나아가기 때문에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은 곧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목적과 내가 정한 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15장 13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자가 네 번이나 나오는데 출애굽의 시작도 주, 즉 하나님이시고 출애굽을 대상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출애굽의 과정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출애굽의 완성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순종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정착할 때의 인원이 7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성인 남자만 60만여 명, 모든 숫자를 합하면 최소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참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현장이 애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저하로 국가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틀림없이 과거에 산아 제한 정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들었던 산아 제한 정책 그 표 중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더 선호하니까 그 다음에는 바꾸어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그리고 또 나온 표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그 60년대에 이런 표도 있었다고 합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그랬던 이 표어가 2004년이 되어서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캠페인이 바로 이 산아제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라고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또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출산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이유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보장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런 숫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갑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오늘날로 말씀드려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애굽에서 적당하게 살 수 있는 중산층이나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 다른 노예들을 관리하는 노예들 반장 정도는 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 반장을 지나서 노예들의 감독이 되거나 애굽의 관리가 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참 요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숫자는 놀랄 만큼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무서움과 혐오의 대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참 신비합니다. 바로 임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가 딸이면 살려주지만 아들이면 죽이라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 무시무시한 살육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들의 순종의 길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길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로왕은 태어난 아이가 사내아이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나일강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길을 가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현장이 모세를 살리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진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했는데 그 뜻이 건져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는 버림의 길을 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건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건져냄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 신비한 것은 바로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입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는 길을 모색하면 모색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보다 더 깊고 더 높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영남 목사님을 통해서 2장에서 나누었지만 모세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유모에게 주어서 젖뗄 동안 키우도록 한 것이 바로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제국의 공주가 왕궁에 있는 최고의 목욕탕을 두고 왜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갔겠습니까? 나일강에 노천 목욕탕을 만들어 놓았던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만약 실제로 노천 목욕탕을 만들어 놓았다면 이미 다른 애굽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공주의 나일강 목욕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속으로 땡땡이 친 것 같습니다. 그 고전 영화 중에 그 오드리 헵튼과 그 그레고리 팩이 나온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공주, 그 앤 공주는 그 왕궁의 그 틀에 박힌 그 삶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그 뛰쳐나갔다가 그 신문 기자 조를 만나게 됩니다. 둘이는 만나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뭐 스쿠터도 타고 즐거운 정말 서민의 생활을 만끽합니다. 이 조라는 신문 기자는 그녀가 공주인 것을 알고 특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진들을 찍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공주의 그 순박한 순진한 마음에 끌려서 그것을 보도하지 않고 기자 회견장에서 고스란히 넘겨줍니다. 아마 앤 공주처럼 바로의 딸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그 유모, 실제로는 모세의 생모에게 아이가 자랄 때까지, 젖을 때까지 돈을 주고 키워주었습니다. 그 기간에 모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바로의 딸이 했습니다. 그녀가 그 갈대상자를 열어보고 그 속에 있는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순간에 그녀는 바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악의 간식이 되게 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키워서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출생한 아이가 사내이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한 그 바로 왕의 명령이 바로 공주를 통해서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그 지도자를 애굽의 왕궁에서 키워주었습니다. 그 왕궁 속에서 모세가 자라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세의 길과 하나님의 길도 참 많이 달랐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진심을 자기 동족들이 잘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어느 상황에서도 자기 동족은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완전한 오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인범이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과 경계 지역에 있던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미디안의 제사장 그 르우엘은 이드로의 다른 말입니다. 그 루엘에게 그 일곱 공주, 일곱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십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그 뜻은 거기에서 나그네가 되다의 뜻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심정을 참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만약 그 원치 않는 일로 인해 그 중국 국경이나 러시아 국경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살게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정박랑 아니면 정구나, 구나는 구름 나그네의 주말입니다. 그렇게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의 속은 히브린입니다. 그의 지금까지의 삶의 양식은 애굽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미디안입니다. 그 어느 곳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아들의 이름 게르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길을 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미디안 행을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최고의 지략으로 때로는 곤모술수를 이용해서라도 모세가 어떻게 하든지 애굽에서의 최고의 자리 바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면 훨씬 더 출애굽이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나이는 결코 숫자만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이는 곧 인생이고 연륜이고 자기 자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하신 인생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 길이로 가는 숫자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직장에 취직을 해도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20대 중반에 들어가는 것과 취직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 놀다가 30대 초반에 입사를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30대 입사를 하는 사람은 20대 입사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두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나보다 나이 어린 입사 동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아니, 나보다 나이 어린 상사들은 어떻게 대하지? 또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을까? 내가 만약 여기서 일을 하다가 진급에서 밀리면 어떡하지? 등등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일 자체보다 그 외적인 일이나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지 모릅니다. 창업을 해도 40대에 하는 것과 80대에 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이 한 편이 있는데 그것이 90편입니다. 그 90편의 10절이 이러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이 고백은 지난 세월의 처절함과 좌절감을 참 잘 나타내 줍니다. 그 80년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 수고라는 그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고, 노동, 고생의 뜻도 있지만 고통, 재해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의 아주 부정적인 면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이놈의 일을 당장 때리치든지 해야지. 이 직장을 언제까지 다녀야 하나?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이 수고를 트러블, 고생, 고민, 근심, 걱정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슬픔, 아웬이라고 하는 단어는 슬픔, 불행, 고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헛됨, 텅빔의 뜻도 있습니다. 지난 70년, 8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슬픔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고통이라는 뜻의 sorrow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은 무상함, 덧없음, 텅빈 뜻의 vanity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지난 80년을 정리하니까 딱 이 10절 한 줄로 요약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이후로도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1절과 12절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을 바르고 의미 있게 사는 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서 신앙의 위인으로 우뚝 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400년간의 노예의 길과 바로 임금의 무지막지한 억압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길도 모세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미디안을 온 지 40년이 지나 8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직업은 당시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조선시대나 구한말에 백정과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자신의 양을 치는 일도 그렇게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담을 모세에게 들려주면 모세는 틀림없이 이렇게 이 속담으로 답변했을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혈혈단신으로 외국에서 살아보십시오. 40년 동안 살아낸 것이 기적입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인의 양떼를 치며 처가살이 하는 모세를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은 구덩이에 빠진 몇 마리의 양을 건져 올리거나 몇 사람을 건져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바로의 손에서 빼내야 하는 일인데 그 일을 그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있을 때 맡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때는 젊기도 했지만 또 신분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었고 모세의 마음속에 그 일을 행하고 싶은 열망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궁지로 몰아넣다가 이제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가 다 되었을 때에 어떻게 사람을 불러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이었을 때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낳게 해 주셨다는 설명 외에는 답변이 없습니다.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집에 살지도 못하고 들에 산에 토굴을 파고 거기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그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하셨는데 그 미디안의 군대는 불과 300명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300명이 무슨 터미네이터, 무슨 로보캅, 레옹, 인걱정, 홍길동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또 무슨 특수한 훈련을 받고 특별한 무기를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 300명이 들고 간 것은 칼이나 활도 아닙니다. 그들이 들고 간 것은 항아리, 횃불, 나팔이 전부였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항아리, 나팔, 횃불을 들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3만 5천 명 중에서 무려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미디안의 군대가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미디안 군인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 300명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날린 그 물매로 날린 돌에 이마에 그 돌이 박혀서 죽었습니다. 골리앗은 싸움에 관한 한 챔피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노투구를 쓰고 있었고 몸에는 비늘처럼 생긴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주 큰 창을 들고 있었고 또 그 골리앗을 지키기 위해서 방패 만든 군인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날린 물맷돌이 어떻게 그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힐 수 있었겠습니까? 맞고 튕겨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다윗이 물매를 단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날리는 그 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세계 각 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 모국으로 들렸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막을 방도를 강구하던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지칭해서 학문 없는 범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학교를 다니지 않은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외국어를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십몇 년을 영어를 배워도 외국 사람 만나면 한마디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네바 6년 동안 살다가 제네바 공항을 떠나려고 하니까 공항이 저를 잡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불어 두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던 불어를 제네바 공항 한쪽 구석에 다 두고 왔습니다. 지금도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사도들의 사역이 그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설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당대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장 많은 성경을 쓸 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본래 주님에 대해서 틀끝만큼의 호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정반대편에 서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투옥시키기 위해서 해외 원정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전 인생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셨다는 설명 외에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의 최적의 예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시절을 구가할 때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면 사람들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고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출애굽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모세의 일이 됩니다. 물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건너지 못하고 다 배를 만들어서 건너야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미약할 때에 그 누구의 주목을 받을지 못할 때에 연령적으로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모세가 해야 하는 일이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고 모세는 자기가 만든 길로 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로 가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난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유용한,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사람들입니다. 가끔 이런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혹시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해서 맡기기 곤란한 일 있으면 저 시키세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하게 보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는 늘 하던 대로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떨기나무는 겨우 1m 정도 자라는 아주 작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면서 그 길을 수도 없이 많이 다녔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가 자라는 것을 전부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보았던 것은 아주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나무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켜서 불이 붙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고 모세는 지나쳤는데 지나치고 나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재로 변해야 하는데 재로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가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보다 더 큰 신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본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떨기나무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9월 5일 주일에 그 12교구는 20대 청년 중에 20살부터 24살까지 해당하는 청년들입니다. 그 12교구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제목이 이름이 뭐니입니다. 그때 거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서로 모여서 가슴에 명찰을 달고 최대한 많은 이름을 외면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가장 많이 이름을 외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아니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서로서로 소개를 너무 많이 해서 거기 온 사람 이름을 전부 다 알게 되면 대성공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름이 뭐니는 단지 이름이 궁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삶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공감하고 현재의 삶을 나누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미디안에서 어떻게 살아내었는지 그전 40년 애굽의 왕궁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다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곳이 거룩하니까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러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을 때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즉 출애굽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에게 강제로 자기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그 둘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종살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아들에게 신을 신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신을 신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의 역사는 내가 만든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너는 그 일의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조상적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이었노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동사를 한번 유의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가라 보았으니 바로에게 보내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모든 주체는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때가 되자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문을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자의 신분인 자신과 자신이 해야 되는 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이 결코 동일선상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물은 질문이 하나님 내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답변을 1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답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너와 내 백성이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약속과 더 큰 은총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사액서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임금이 그 서원의 이름을 지어서 그 편액을 내린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합니다. 그 편액을 받으면 그 서원은 아주 권위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그 서원은 명문 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액서원이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세운 백운동 서원인데 그 퇴계의 건의를 받아서 명종 임금이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임금이 이름을 지어서 편액만, 즉 액자만 내려다 줘도 명문이 됩니다. 또 만약 어느 임금이 어느 집을 방문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그 집은 명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편액을 주시거나 한번 만나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모세와 아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실 몸둘 바를 몰라야 하고 가슴이 터져야 할 것, 터질 것 같이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이상하게 되어서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만 주시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예, 그런 신앙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아도 우리는 세속기라고 하는 가치관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고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갑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우둔하고 낮은 자리에서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형편없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이 자신의 형편없는 실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반응을 이사야 6장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었지만 그 순간에 저주받아 멸망당해도 마땅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시몬이지만 개바 즉 반석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와 여전히 업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도 들었고 왕의 신하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허탕친 후에 그물을 고르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렇게 찢어지는 그물은 단지 그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만 살았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발견한 것이 주님만이 아니라 형편없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형편없는 자기 자신의 실상과도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초라한지 자신이 얼마나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지난 삶들이 한 줄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그렇게 추하고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지,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 이전에 걷던 자기의 욕망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을 고집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으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출애굽기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암울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며 사람의 길보다 더 깊게, 더 높게 인도하시기에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버림이 살림이 되고 그 살림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젊은 모세가 아닌 도망자의 처가살이로 양을 치는 늙은 목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바라옵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적적 이삭 출산과 기도원의 300명, 다윗의 물맷돌, 베드로와 사도들의 낮음, 사도 바울의 자기 고집 등을 통해서 오직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만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출애굽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내가 가진 것이나 능력, 의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언제나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항상 던짐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긍휼의 하나님과 나 자신을 직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